안녕하세요. 근양유입니다. 자, 오늘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손절. 아, 손절. 참 어려운 주제죠. 손절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손절 해라. 여러분, 손절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뒤에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동시에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 손절을 하라고 하는 거지? 왜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손절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특징이 보니까 손절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엘리트 클럽도 그렇고 힐튼 클럽에서도 그렇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절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계좌에 손절을 못 해가지고 비중은 큰데 마이너스 10%, 20%, 많게는 50%, 60% 되는 종목들이 많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분들은 투자를 잘 못하거나 성과가 아직 좋은 성과가 안 났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손절을 잘하는 분들은 투자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손절을 잘하는 것이 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랑 연결되는 건지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손절 못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손절을 못할까요? 이건 뭐 학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사람들은 왜 손실을 회피할까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내 나이, 이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다 해봤어. 아니야,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된 거고 뭔가 잘못된 거야. 야, 나 이 주식 내 공부 많이 했어. 야, 이게 빠질 리가 없어. 점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존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과잉 자존심, 과잉 자신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본성, 손실 회피, 잘못 인정 못함.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의 잘못 인정 못하잖아요. 이게 다 손절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알겠는데 손절을 잘하는 거랑 투자를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돈을 잘 버는 것인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 손실이 나거나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 있죠. 이런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 잘못이다. 손실이 너무 커졌네. 아, 이거 너무 괜히 베팅을 많이 했네. 아, 내 잘못이다. 이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본인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익이 나잖아요. 손실이 아니라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익이 나거나 큰 성공을 해요. 대박이 나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 그거요. 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돈 번 거 이거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이익이 나고 대박이 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시도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다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잠깐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럼 내가 한번 사볼까? 아, 저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사볼까? 야, 오늘 나이트에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모닝에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하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의 횟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도의 횟수를 높여야 대박도 나고 운도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시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손절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게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손절을 잘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도 되죠. 요거 해도 됩니다. 왜냐면 시도를 많이 했다가 아니 안 맞아? 그럼 이효석이 말한 거든 누가 말한 거든 팔아버려. 손절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 되는 건 그냥 놔두고 그래 이거 운이니까 뭐 그냥 놔두자. 이렇게 되면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정리를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손절을 하는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 아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고 있으니 나는 손절을 잘한다? 그럼 나는 확실히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손절을 하라는 의미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손절하지 마. 손절하지 마라.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가치 투자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혹은 장기 투자를 강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댓글을 아마 다실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막 댓글을 많이 이미 달고 있을 거예요. 아, 이효석이 또 손절하라고 그러네. 아, 정말 진짜 짜증나네. 이러면서 이제 댓글을 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인터뷰 보셨나요? 베일리 기포드라는 진짜 성장주 장기 투자의 대가 중에 대가 이분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장기 투자해도 되는 돈. 즉 네가 운용하고 있는 돈이 만약에 장기 투자해도 되는 돈이 아니라면 장기 투자할 수 없다. 처음부터 네가 받은 돈, 베일리 기포드에서 받은 그 돈이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안 투자해봐 기다려줄게 라고 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베일리 기포드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워렌 버핏이 한 얘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베일리 기포드는 성장주 투자라고 돼 있지만 본질은 즉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안 찾아가는 그 보험료로 투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워렌 버핏한테 이익 났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돈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했다,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워렌 버핏도 아니고 베일리 기포드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요. 그냥 장기 투자할 생각 없고 3개월, 6개월도 기다려본 적이 없는 그런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 손절하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필요한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손절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장기 투자 하셔야죠. 이 얘기는 진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치 투자를 정말 할 수 있고 장기 투자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종목 선정도 잘 하실 수 있는 분, 그분들은 장기 투자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인들은 저는 이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꿀 테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야, 이거 이효석이 또 믿음으로 투자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시 지하철이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아, 지하철에서 불이 나가지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출근하고 이제 걸어갈 때 걸어오는 길에 갑자기 내가 걸어오는 길 앞에서 싱크홀이 터져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빠져가지고 으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아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일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왜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다른 표현은 믿어버려야지 어떻게 해. 믿어버려야지 어떻게 해. 아, 이거 그것도까지 의심해버리면 내가 그냥 신경 써서 못 살아. 아이고 그거 어떻게 사냐. 그냥 믿어버려. 사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심하는, 아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라면서 생활하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큰 문제 있겠어? 라고 하면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도 이런 믿음의 영역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주식.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주식. 또는 이익이 많이 난 주식.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미 사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거 좀 빠져도 괜찮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주식. 그리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컨빅션이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은요. 믿음의 영역이다. 덜 신경 써도 되는 영역이다. 아, 내가 이거 이 주식에 대해서 늘 매일매일 고민하고 업데이트하고 살까 팔까 하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주식이다. 라고 하는 영역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로 싱크홀이 날까봐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저에게는 믿음의 영역에 있는 주식 혹은 자산들이 비트코인 있고요. 그럼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저는 걱정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이익이 좀 났고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컨빅션도 있어요. 비트코인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진 않아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막 어떻게 줄여 팔아 막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제가 팔란티어를 말씀드린 이후 주가가 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덜 쓰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나스닥 지수에 투자되어 있는 연금에 있는 펀드도 있거든요. 아니,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요런 종목들의 혹은 요런 지수 상품들의 비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이런 거에 덜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요. 생애주기라는 게 있죠.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성숙하고 쇠퇴합니다. 종목도 혹은 지수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처음에 이 종목 한번 고민해볼까? 정찰병 한번 보내볼까? 이번에 무슨 종목이 좋다던데 한번 보내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정찰병의 영역에 있는 애들은 손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팔란티어라도 비트코인이라도 샀는데 손실이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나의 기준보다 더 손실이 났어. 그러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컨빅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어요. 안정권으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사람들은 반대로 여기서는 손절을 못하는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야금야금 다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난 주식에 대해서는 덜 고민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장하는 구간인 거죠. 이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으로 들어가죠. 이 구간에서는 성숙되는 구간인데 이 성숙되는 구간에서는 이 주식에서 돈이 많이 더 벌립니다. 그냥 내비두면 돼요. 내비둬요. 신경 쓰지 말고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충분히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주가가 안 오르겠구나 라고 할 때 엑시트를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손절해라, 손절하지 마라 이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저거 어쩌라는 거야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잘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절을 잘하게 되면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고 틀리면 잘라내니까요. 그러면서 운 좋게도 좋은 종목이 걸려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수익률이 계속 나면서 계속 나에게 수익을 얻어주는 그런 좋은 종목을 내가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하지 말라는 거는 가치투자,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면서 신경도 덜 쓰고 이익도 나고 컨빅션도 키워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이 끝나갑니다. 글쎄요, 어떠신가요?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종목뿐만이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하시는 일들도 그렇고요. 아, 이거는 이제 잘라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시고 2026년에는 제대로 한번 좋은 종목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업도 하시고 성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2025년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2026년을 잘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까지 다이어리 판매를 하거든요. PR 다이어리 오늘 저녁까지니까 잊지 마시고 2026년을 대비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요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